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되고 또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깨달음, 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하고 그 다음에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보면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나무를 저주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 그렇구나. 뭐 그렇게들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 얘기는 또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되겠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두 내용이 각기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하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그 내용.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딱 받는다. 지금 이런 그 말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를 저주한 거라고 또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말하고 뭐든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이런 말들이 도무지 하나로 연결될 그런 고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 말입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예수님 행하신 신기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의심없이 믿고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또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뭐 갖다 붙이면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일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지금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하신 일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신 것이지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봐도 또 제자들이 그 일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아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멀쩡한 나무가 곧 말라버렸던 그 능력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왜 말라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 본문 내용은요, 이 멀쩡한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능력과는 지금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될 것이다, 아, 그런 분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답을 내리시고 또 뭐든 기도하면은 다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도무지 제자들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 그래, 내가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이놈의 나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내가 저주했다. 그래서 말랐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처럼 저주받을 자라는 걸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셔야만이 그게 뭔가 질문에 좀 적절한 그런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답은 정말 눈 씻고 봐도 제자들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다른 말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그 말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그 일, 또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그 말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풀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드니까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에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단 말이죠. 배가 고파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걸 보고 가십니다. 갔더니 잎사귀밖에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온 내용이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 마가복음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고 곧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나무를 저주한 다음에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서 장사한 사람을 내쫓아요. 그리고 성 밖에 다시 나가셨다가 다음날 길을 가실 때에 나무를 보니까 제자들이 나무가 마른 걸 발견하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제 그 사건이 서로 막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신뢰만 것이 못 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뭐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분들이 각기 다른 의도, 자기의 의도, 또 자기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따라서 사건을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다, 그걸 지금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통해서 이런 게 예수님이다, 그걸 이제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 시각에서, 마가는 마가 시각에서 사건이 서로 다르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열매가 없었다는 그게 이유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무 열매라는 것이 뭐 24시 뭐 12달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나무의 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열매 맺을 시기가 되면은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면은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나무의 잘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열매가 없는 시기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에게 다가간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 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면 몰랐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열매 없네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저주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무 입장이 된다면은 그 나무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 말이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열매 없는 것이 내 잘못도 아닌데 저주를 받아야 되고 또 말라 죽어야 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을 시기인데 나무와는 못되고 뭐 안 좋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다면은 그런 저주를 받는다면은 그걸 다 당하죠. 넌 못된 나무야.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쓸모가 없어 저주받아. 그건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왜 저주하냐 그 말입니다. 배고픈데 성질 나가 저주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을 두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보다는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더 들어올 거란 얘기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보면서 아니 나무가 열매 없는 게 당연한데 왜 저주할까? 나무 억울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을 저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저주 예 마땅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저주하신다면은 아니 나는 이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저주할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를 저주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저주받을 것까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이유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튀어오른단 말입니다. 난 교회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믿었고 악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저주받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일 때에는 절대로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성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곤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그런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질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상하다 이리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 이걸 이상하다. 왜 저주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라 그것입니다. 열매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왜 저주 말이냐 그 말이죠. 억울합니다. 그건 예수님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왜 저주합니까? 이것이 뭐냐? 왜 나를 저주해요? 왜 내가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고생해야 합니까?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식의 생각과 동일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저주받은 게 억울하다 그 생각이 있다면은 바로 그 생각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온다는 거. 그게 이 나무 저주를 통해서 드러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말한 말로 끝나버리고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나무가 억울하겠다 그 생각이 튀어나올 때 아 이런 생각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때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난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뭔가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을 자꾸 내비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성이더라는 것이 나무의 저주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이 나무를 저주한 내용은 굉장히 좀 심오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해버리는 그런 일로 다가오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일만 없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런 힘든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오면은 우리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일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인간성을 자꾸 우리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성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저주받을 수 없게 묻는 인간성을 지녔다는 걸 드러내게 한 도구로 이렇게 등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따져보면은요 이 땅에는 저주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은 없게 됩니다. 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나무가 저주받은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납득되지 못할 겁니다. 또 이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 속한 자고 또 저주가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 가슴에요. 절절히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무감하게 집니다. 내가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는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뭔가 우리의 큰 은혜로 다가올 리가 만무하죠.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무감각으로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함은 있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열매는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저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꼭 뭐 나쁜 일을 해야만이 저주받을 자가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를 마셔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나쁜 일을 안 하는 나는 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것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 이건 억울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주받을 자란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쁜 일을 해야 저주받은 자라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게 야 억울하겠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저주받을 자란 증거라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정당한 건 없고 모든 생각들이 다 내가 저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생각들밖에 아니라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자신을 진심으로 불쌍한 자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왜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찌 보면 말랐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잘 아는 내용이 다시 읽어보세요.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나무를 저주한 일과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답 이 말씀을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된다.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세히 보면은 능력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수가 있다. 이랬으면 능력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산을 향해서 너 바다로 던져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말의 권세입니다. 산을 향해서 너 바다로 던져져. 그러니까 그 말대로 산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산까지 그대로 순종해버릴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이제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꾸짖으니까는 그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것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해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께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 권세라는 것이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산을 들어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했는 것은 말씀의 권세인데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가 아니고 심판을 의미한 권세입니다. 심판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앞에 나오죠. 거기서 말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 이걸 보여준 일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처럼 저주에 해당된다는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은 신앙행위가 무성했습니다. 성전만 해도 제사 드리기 위한 사람으로 가득했죠. 근데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성전에 나왔으면서도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죄를 보지 못한 대로 제사 드리기 때문에 그건 형식이었죠. 형식이었고 따라서 제사를 통한 용서의 은혜와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볼 때에는 입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바로 저주받아 말라죽은 나무와 같은 처지라는 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을 대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말라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를 선포하는 그런 일만 할 뿐이 아니고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산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요동치 아니하는 큰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동치 않은 큰 세력이다. 그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그 당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 세력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걸 암시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산은요 세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세력이 그 권세 그 힘이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말에 의해서 던져져서 그 세력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신자가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한다 그 얘기는 이러한 권세에 속한 사람이 신자라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권세는 요동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권세입니다. 누구도 세상 권세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대통령의 권세, 무슨 판사의 권세, 그걸 우리 흔들겠습니까? 흔들이면 뭐하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의 그 모든 산, 그 모든 권세는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그런 얘기죠. 신자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큰 산을 보고 그걸 힘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 큰 세력도 결국 장차 무너지고 바다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는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신자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결국 저주에 있는 말라 죽은 나무 같은 상태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세상으로밖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시작이 돼야 돼요. 이러한 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말 안 나오죠. 돈이 성공이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이처럼 하늘 나라에 통용되는 그런 말을 세상을 향해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신자의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진다. 그 말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 멸망에 처해질 뿐이라는 그런 말들이 의심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의해서 세상 장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죠. 믿음 있는 신자만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있지 않은 자는 멸망일 뿐이라는 그 말이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권세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가 하는 말들은요 무의미한 말이 아니고 권세 있는 말입니다. 장차 그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신자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 길로 영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하 없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산이 들어갈 거다. 우리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산은 거대한 존재고 한 자리에 절대 움직이지 않은 세력인데 힘인데 요동치가 않는데 그런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말로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절대 불가능이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큰 산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없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신자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권세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말씀의 권세잖아요.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은 신자가 선포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라 그 말입니다. 심판의 그 얘기. 그게 우리 말이 아니고 권세 있는 분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이 바로 그 같은 권세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산 바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그처럼 저주받을 자로 존재 안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일, 그러니까 무엇이 심판이냐, 뭐가 저주냐, 이걸 드러내는 일을 제자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권세 속해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할 사람으로 세움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누구냐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저주에 해당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런 나를 저주에 구출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자기를 저주에 속한 그런 사람 여기면서 그런 나를 구출한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겐 나를 구출한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 힘이다. 그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거부하는 세상을. 그게 신자의 권세란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요. 뭐 우리가 뭐든 구하면 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신자가 뭘 구한다고 해도 그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뭘 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하든 그것은 하늘의 뜻과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뭐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니까. 신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전하는 하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권세 있는 말로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 말에도 권세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 말에 권세가 되어서 그 말에 의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때가 되겠죠. 이처럼 신자가 말하는 복음의 말들은요, 권세가 있는 강력한 말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말을 증거할 자로 부름하신 신자 또한 그 하늘 권세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세움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권세를 세상에 안 알아주죠. 안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권세를 시시하게 받버립니다. 뭐 아무 쓸모도 없는 것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권세를 멸시를 해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권세 그러면은 내게 뭔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게 있어야 권세 맛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늘의 말이든 복음의 말이든 생명의 말이든 네가 그 말을 했는데 누구와는 머리 안 좋아지더라. 안 좋아리더라. 어디나 무시하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권세냐. 그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자꾸 뭔가 좀 높임 받고 싶고 위에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머리 조아리는 걸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달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의 권세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 실제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신 것도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고 병자 고친 것도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권세를 자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행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앉은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일에 참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이냐. 그것이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나 그 말입니다. 사도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냐 그 말이죠. 권세 속한 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권세 속해 있느냐는 좀 그걸 아는 자리까지 우리가 좀 나가줘야 돼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 그거 이스라엘 운명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권세 있는 분이 있다고 오신 거예요. 나를 누가 받느냐 영접하느냐 그걸로 생명 사망이 갈라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처럼 권세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신자로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권세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봉사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말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불러들이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결국 그 말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말로 나 굳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권세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자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들이 권세 있는 말로 이미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예수를 믿고 받으리는 그냥 생명이다. 그거는 사망이다. 이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 있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신자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여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세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다면 이걸 우리가 믿을 뿐이고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뭐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권세에 속한 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있다 없다 이걸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걸로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내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일인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를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에 속한 자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린 주를 알게도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구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우리가 부름받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권세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고 있다는 것으로 이 세상 힘에 기죽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면서 이 땅을 심판하는 또한 무엇이 생명이고 사망인가를 드러내는 그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